이 고백이 우리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성취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이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강단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본이 주보에 좀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 본자를 써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그 본이 되시는 삶을 사셨다.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만 서면 사실 제가 준비해온 원고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장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제 등에는 차가운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하시는 기도가 제게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의치 않죠.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현실의 문제와 한계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또 그거에 발맞춰서 이 사단은요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말씀을 못 붙잡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이 그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대요. 하나님이 축복받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대요. 예,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당장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걷고 237개국을 살릴 사람이 된단 말인가? 혹시 이런 걱정이나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고민도 안 될 만큼 혹시 포기하거나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축복과 응답을 맛볼 수 있고요. 또 꼭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12일까지 2019년도 새로운 직분자와 임원들과 각 기관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즉 과거에 제 경험에 중고등부 렘넌트 한 명한테 네가 이번에 좀 부회장을 맡아줘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제가 교회를 그만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놀라가지고 다른 친구를 시켰어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불신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목사님 아들이기에 어쩔 수 없이라도 끊임없이 계속 임원을 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들을 맡아서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늘 누린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 짜증도 많이 냈고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특히 연말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남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체험했구나, 이걸 늘 확인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다음 해에 또 맞고 뭐라도 하나 내가 그걸 맡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런 좀 믿음과 그런 응답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러브콜이 올 겁니다. 이번에 임원을 맡아주시죠. 이번에 어떤 일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 없이 저는 못합니다, 저 시키면 교회 나갈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러면 기도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교회에서도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가 꿈꿔져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앞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또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도전할 힘이 없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는커녕 교회 안에서도 헤매게 되는 거죠. 그 세상 얘기 중에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뜻 아십니까? 예,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도 지금 시대가 악하고 너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험악하니까 아, 이번 생에는 도저히 못 살겠어라는 고백으로 이생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생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지만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불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고백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도 불신자 사이에 껴서 이생망 하면서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본을요, 우리가 그 삶을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그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그 본을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진행됐어요.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뭐 탄생부터 얘기를 하면은 평범함을 넘어서는 일이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요, 아무리 집을 구해도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구한 곳이 마구간이었고 결국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 그런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셨고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요, 그 메시아가 말 구유에서 나셨대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사역을 막 하시다가 자기 그 고향에 가세요. 잠시 제자들을 데리고 딱 가시는데 거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목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예수님 보니까 그냥 동네 살았던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오래 안 계셨어요. 너무 믿음이 안 생겨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것이 너무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요,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평범한 삶을 살았다,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구약밖에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말구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만 붙들고서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주변 나라들을 다 말살하시고 우리에게 오실 왕이다. 이렇게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자리에 또 평범한 모습으로 있었죠. 지극히 평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최고의 축복, 하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 증거를 하나씩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다가 밝게 빛나는 별을 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가보니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계신 거예요. 말 구유에. 그러면 말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실 아 뭐야 내가 잘못 왔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절하고 예수님께 선물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황금을 드려요. 황금은 왕에게 드려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유향, 이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고요. 몰약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사실 말이 박사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면서 그냥 별자리 좀 보는 사람들인데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승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3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성전에 직접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제 다시 3일길을 와야 되는데 하루 정도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대열 속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하루길을.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기 있는 랍비들이랑 같이 막 대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혜롭게. 그래서 예수야 이제 가자. 아들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축복을 아셨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을 누렸던 예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우리 체질과 우리 각인 뿌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옵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 나의 경험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낮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들려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믿게 하셨어요.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하늘 보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전문 용어가 영적 서밋 아닙니까? 영적으로 꼭대기를 찍었다 이 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소년 시기를 지내시고 청년 시기를 지내셔서 이제 서른 살이 되셨을 때 그때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십니다. 공생애는 왜 공생애냐? 공은 함께 공짜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혼자 사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사신 인생이다 해가지고 공생애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그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걸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이 앞에서 유아 세례며 또 우리 교인들 학습이며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는 의미는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수료함으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적합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새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 세례를 하는 그 시간에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바로 뛰쳐나가서 뭐 기적을 베푸시고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2주 전에 광야 체험 기억나시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말고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자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를 놓고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40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금식기도를 마쳤을 때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잖아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길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게 아니라 네 지금 배고프잖아. 네 배부터 챙겨야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가 사단인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생각들,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을 우선시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시험하는 것, 성공 중심의 삶, 그리고 물질을 다 주겠다라는 물질 중심의 삶,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밟았던 수순 그대로 예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셨죠. 어떻게 이기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신 이후에 그때부터는 제자 12명을 찾아서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뭐냐?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질병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그곳을 보여주시고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분명한 언약을,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답이 없다를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뛰쳐나가서 아무거나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공과 나의 직업과 나의 모든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기도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앞서 있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앞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 왕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아 너 아무거나 내가 소원 들어줄게. 너 뭘 원하냐?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세상 왕들처럼 뭐 부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더하셨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더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매년마다 선교대회에서 곡을 쓰세요. 그래서 그 곡이 주제곡으로 매년마다 불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선교대회 스태프들이 빨리 목사님한테 이 곡을 달라고 그렇게 막 닥달을 하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는 난 그 곡을 쓸 수가 없다. 원래 시를 잘 쓰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멋진 문장으로 멋지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난 곡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버티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만큼 스태프들이 힘들어 하긴 하는데 그 정도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분명히 사단은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못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속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너 네 지금 상태가 어떤지 봐봐. 또 네가 뭘 가졌는지 봐봐. 네가 얼만큼 성공했는지 봐봐. 이걸 가지고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내 정체성을 흔들고 내가 할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과 훈련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각자 직업이 다르고 학업, 전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냐? 창세기 3장의 그 현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만큼 비참하게 사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고스란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전공을 가지고 그 전공으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했지만 한 번도 그 안에 있는 정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없이 거기에 참여하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만큼 선명하게 답을 주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런 전공들도요, 세상을 위해서 많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창세기 3장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그 응답의 현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왜 남기셨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두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이란 한 사람만 이제 밧모섬의 그 죄인 신분으로 거기 이렇게 유배를 가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행했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산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영원한 작품을 열두 제자를 통해서 남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길 작품이 무엇입니까?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맺는 열매들, 그리고 우리 영적인 후배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복음은 영원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들어서 이 시대에 정말 타락해 있고 멸망해 가는 이 시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품을 남기는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큰 사랑, 언약이 성취된 그 사건만 나누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먼저는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하나님을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근본 문제가요 해결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가 대속하여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유대인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끝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 무덤이잖아요. 무덤에 그 돌을 옮기시고서 무덤에서 나오시자마자 다시 열두 제자를 모으셨어요. 모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시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설명하시고요.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승천하시거든요.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언약을 제자들이 이루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어요. 각 사람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자기 목이 걸려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사도들이 이 복음을 로마가 정복되기까지 증거했다.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이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행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언약의 성취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대로 점검해야겠습니다. 내가 소유한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불완전한 복음은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겠습니다. 이 확증된 언약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깊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예. 벌써 이제 불신앙이 막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죠. 저게 무슨 말이야? 한글로 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삶과 모든 생각까지도, 아니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죠.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죠. 강단의 말씀과 훈련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전도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제로 전도 현장에 가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전도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한계가 느껴져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삶 오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혹시 아직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짧게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3원을 가지고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감히 상상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쉽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쉽다. 전도 생각보다 쉽네.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에 2019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우리 목사님이 벌써 유출을 하셨어요. 상금 걸고서 여러분에게 그거 올리라고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막 준비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툭 던져버리셔가지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 복음 집중, 전도 24시입니다. 예. 이 전도 24시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이렇게 힘이 빠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사단이 보통 방해하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차근차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소리가 뭐냐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참된 교회를요, 이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237개국을 살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오늘을 통하여 매일 매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전도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그 사랑을 아낌없이 부으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